B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어제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기후변화 등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 간 정상회담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캐나다 파트너십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뤼도 총리는 이날 회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이 두 정상의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하고 전염병 통제와 공중보건 분야 대응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또 부문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발발의 기원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와 분석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향후 이런 전염병 발병을 조사하기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독립적인 조사 수단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는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실현을 포함해 파리 기후변화 협정 이행 강화 의지를 확인하고 기후 위기 대응과 자연 보호를 위한 행동의 규모와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집단 안보는 공동 책임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이른바 2+2 형식의 회담을 통해 집단 안보에 대한 공동 기여를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중국에 부상하는 영향력을 견제하고 감지하기 위한 촉당적인 입법 추진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민주당 상원 대표인 척 슈머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압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초당적인 법안을 마련할 것을 관련 위원회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슈머 대표는 이 법안이 미국의 제조업과 과학기술, 공급망,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1천억 달러 규모의 기금 마련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전략적 동맹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슈머 대표는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미 상원 의원들이 미 국내에서 자행되는 중국의 검열을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인과 미국 기업에 대한 중국의 검열과 협박을 감시하고 대응하기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산하에 범정부 차원의 전담반을 설치할 것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제 무스타파 알카드힘이 이라크 총리와 통화하고 최근 잇따르는 미국 내 이라크 내 미국을 겨냥한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알카드 히미 총리가 통화해서 이라크와 연합군 병력에 대한 최근 로켓포 공격에 대해 논의하고 공격을 가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두 정상이 양국 간 전략 대화 강화와 다른 주요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향후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라크 주권과 독립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알카드 힘이 총리의 지도력을 평가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전날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는 미국 대사관이 위치한 그린존에 로켓포 공격이 가해졌습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한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얀마 군사정부가 임명한 외무장관이 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운나 마웅 루인 미얀마 외무장관이 오늘 태국을 방문해 프라유트 장호차 총리와 외무장관 등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킨 이후 군정이 임명한 장관이 외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얀마 군정과 태국 측은 이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미얀마 군정 외무장관의 태국 방문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 최근 미얀마 사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인도네시아의 외교장관이 현재 태국을 방문 중인 것으로 알려져 미얀마 군정과 인도네시아 측과의 회동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26일로 예정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개시를 앞두고 오늘 첫 백신 물량이 이송됐습니다. 한국 언론은 이날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가 위탁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50만 회분 가운데 1000 물량이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로 이송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류센터에 도착한 백신은 하루 뒤인 25일부터 전국 각지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운송될 예정입니다. 박형주였습니다.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고 미군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밝혔습니다. 미국의 상 하원의원 11명이 최근 북한 주민들에게 새해 메시지를 전하고 이들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결의를 확인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고 일본은 납북자 문제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는 영하 2도에서 1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계속 고도화하고 있다고 존 하이튼 미 합참 차장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사일 방어는 핵 억제력과 공격 작전 등과 연계된 종합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존 하이튼 미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23일 2017년 당시 김정은과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해 아마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a real possibility that Kim Jong-un and North Korea would actually use a ballistic missile, possibly with a nuclear warhead, in anger at the United States.
하이튼 차장은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국의 차세대 미사일 요격기 NGI 개발 현황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의 연계성을 묻는 질문에 당시 상황을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후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에 요격기를 증강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위협을 격퇴하는 방안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북한의 미사일 수준은 기밀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겠다면서도 최근 북한이 열병식에서 각각 다른 종류의 미사일을 선보인 점을 거론하며 북한은 지금도 계속 역량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you'll just see different missiles coming through on that parade. So North Korea is continuing to move forward in their capabilities, which means on the defensive side, we have to continue to move forward as well.
따라서 미국도 방어 역량을 발전시켜야 하며 차세대 요격기는 북한이 효과적으로 미 본토 타격을 시도할 수 있는 역량을 거부하고 어떤 변화를 모색하더라도 미국이 항상 앞서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이튼 차장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나 패트리엇 미사일 체계와 같이 비행 종말 단계 요격기에 초점을 맞춘 기존 방어 전략은 요격기 수량을 고려할 때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사일 방어와 격퇴 전략은 전반적인 타격 순환 체계를 셈법에 넣어야 하며 향후 발사 왼편에 초점을 둔 종합적인 방어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And instead of starting from the back end where Patriot works in a point defense system, it's important to think about how you defeat and defend left of launch first. And so the best
발사 왼편이란 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작전 개념으로 발사 준비, 발사, 상승, 하강으로 이어지는 비행 단계에서 발사보다 왼편에 있는 준비 단계에 공격한다는 의미에서 이같이 지적합니다. 하이튼 차장은 미국의 전략적 억제 전략은 1960년대 헨리 키신저 등을 비롯한 이론가들이 성립한 개념에서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며 이는 적성국이 특정 행동을 취하지 못하도록 비용을 부과하는 셈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한된 요격기 수량과 높은 단가 때문에 모든 유형의 위협을 억제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신은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사일 방어 태세와 핵 태세 검토 등 다양한 전략 보고서 작성에 참여해왔다며 그러나 각 전략은 잘 연계되지 않은 채 각각 별도로 다뤄졌다고 비판했습니다.
And we should be doing a strategic deterrence review and then understanding the rest of missile defense and defeat across the board as part of the overall.
이런 사태는 공격과 방어를 모두 셈법에 고려하지 못한 종합 전략의 부재에서 비롯됐으며 앞으로 전략적 방어 태세 검토로 불리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하이튼 차장은 현재 합동소요위원회에서 공격과 방어를 모두 반영한 통합된 방공미사일 방어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위협 억제부터 격퇴까지 선택지와 연계한 미군의 합동 전쟁 수행 개념을 연구하고 있다며 두 달 안에 완성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합동 전쟁 수행 개념은 모든 감지 센서의 통합을 골자로 한다며 합동 전영역 지휘 통제 ZC2 도입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앞으로 미군의 육, 해, 공, 우주군 등 모든 합동군이 확장된 기동성을 통해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적성국보다 빨리 방어하고 공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미국의 상하원 의원 11명이 최근 북한 주민들에게 새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국 의원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탄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결의를 확인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축년 소해해를 맞아 미 의회 상하원 의원 11명이 북한 주민들에게 새해 메시지를 전했다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가 23일 밝혔습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과 공화당의 짐 리시, 존 바라소, 테드 크루즈,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참여했고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앨런 로엔탈 의원과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영김, 스티브 샤보, 마이클 맥하울, 롭 위트먼 의원이 참여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미국인들이 직접 뽑은 의원들을 통해 미국인들의 진면모를 보이기 위해 메시지 보내기 운동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People that are elected by Americans, our members of Congress. And so we use this as a kind of a positive way to show people.
숄티 대표는 미국인들이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런 사랑과 격려의 강력한 메시지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놀람과 충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미 의원들의 메시지는 서울의 탈북민들이 운영하는 단파 라디오 방송인 자유 북한 방송을 통해 전달됐습니다. 아이다호주의 진리시 상원의원은 이 메시지에서 미국인들이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에 북한 주민들의 친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와이오밍주의 존 바라소 상원의원은 미국과 국제사회는 현 북한 정권의 참혹한 행태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많은 도전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상대로 한 억압과 끔찍한 인권 유린을 멈출 것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텍사스주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김정은이 북한 내 억압을 더 강화하고 국경 너머로는 난폭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계속 북한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면서 김정은이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막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 내 실태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델라웨어주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의 억압적인 정책들과 정부들을 몰아내는데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면서 계속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탈북민들로부터 직접 그들의 용기와 강인함에 대해 들었다면서 이들 개개인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세계와 공유하며 김정은 정권 아래 북한의 비인간적인 환경과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처우를 세상에 알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 일가의 전체주의에서 자유로워지고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근본적인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날이 곧 오기를 바란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계 영김 하원 의원은 미주 한인으로서 한반도가 하나가 돼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통일된 나라가 되기를 기도한다며 이산가족들이 상봉하는 날이 빨리 오고 북한 주민들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받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갈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항상 북한 정권의 억압과 인권 탄압에 맞서 북한 국민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미국 의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여 미국과 세계가 북한의 주민들을 잊지 않도록 계속 힘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하이오주의 스티브 샤보 하원 의원은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행복을 열렬히 지지했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것이라며 그날이 올 때까지 계속 김씨 정권을 포함한 모든 독재 정부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주의 마이클 맥하울 하원 의원은 미국인들은 북한 주민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며 북한의 바깥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난에 대해 보고 듣고 있고 이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지니아주의 롭 위트먼 하원 의원은 북한 주민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들을 견디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기본적인 자유들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앨런 로헨탈 하원 의원은 모든 한국인들이 국민을 존중하고 가난과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민주적이고 연합된 정부 아래 함께할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 내 인권 침해 장소와 사건 정보를 구글 위성 지도 위에 시각화해 제공하는 사이트가 최근에 새롭게 개설됐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는 디지털 기술 등을 이용한 다양한 북한 인권 침해 기록과 정보가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미국 정부의 노력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북한 내 인권 침해 장소와 사건 정보를 구글 위성 지도 위에 시각화해 제공하는 비주얼 아틀라스를 개선해 국문과 영문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2003년 설립 이후 축적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인권 침해 장소와 사건 정보들을 제공해 북한인권 침해 실태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게 목적이란 설명입니다. 위성 지도에선 북한에서 발생한 2,861건의 인권 침해 사건과 483곳의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엔 북한에서 관리소로 불리는 정치범 수용소 관련 735건, 구금시설 1,228건, 공개처형 168건, 강제송환 414건, 종교박해 145건, 여성권 89건, 고문과 폭행 피해 8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구금시설과 공개처형이 이루어지는 공공장소, 강제송환 탈북민들이 거치게 되는 중국 변방대와 북한 내 지역별 조사시설 등을 모두 구글 위성 지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인 15호 요덕 관리소가 한눈에 보입니다. 또 양강도 해산시의 공개 처형 장소인 연봉 이동 비행장,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이 최악이라고 증언하는 12호 전거리 교화소도 새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듯이 360도로 돌려가며 볼수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내 지역별 인권 침해 사건 발생 현황, 이 단체가 기록한 7만 8천 건 이상의 인권 침해 사건을 수치로 보여주는 통계, 인권에 관한 용어 사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 자료가 향후 가해자 책임 규명과 과거 청산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며 눈물 젖은 어둠에 빛을 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최신 기술을 통해 기록하거나 이를 시각화해 보여주는 시도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엔 한국 내 인권 기록 조사 단체인 전환기청이 워킹 그룹과 스위스의 휴리독스 등 9개 인권 단체가 북한의 자의적 구금과 납치, 강제 실종 기록을 모으는 국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일본어 등 3개 언어로 구축된 이 온라인 사이트는 공개 가능한 피해자와 가해자 정보, 지리 공간 정보, 유엔과 국제기구에 제출한 진정서, 북한 당국의 답변 등을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3년째 북한 인권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 단체들의 이런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로버트 킹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23일 VOA에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여러 기술을 통해 기록하고 알리는 건 미국과 북한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노력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very helpful for the United States and for efforts to focus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It's very helpful to have this information.
아울러 이런 정보는 국무부가 북한 인권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연례 국제 인권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국무부는 해마다 발표하는 국제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정보 센터 등 여러 민간 단체의 북한 관련 보고서 내용을 발췌해 북한의 인권 침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킹전 특사는 여러 단체가 이런 인권 침해들을 계속 제기하는 상황을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 seems to me that has to be taken seriously.
그러면서 북한 안팎의 특정 인권 침해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규명해 자세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건 북한 정권의 인권 개선 압박에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비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5년 전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규정된 북한 인권재단 구성을 위해 오늘, 즉 24일, 야당 몫의 재단 이사 5명을 단독으로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은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 등의 정무적인 이유를 들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재단 출범이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24일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구성을 위해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했습니다. 추천된 사람들은 통일부 차관을 지냈던 김서구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상임대표,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 재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마수연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상임위원 등입니다. 이 당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국회의원과에 추천 서류를 접수한 뒤 통일부 장관이 전혀 의지가 없고 여당도 여당 몫의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더 기다릴 수 없어 먼저 추천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3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북한인권실태조사 등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 수행을 위해 설립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재단을 설립하려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돼 있는데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 5명씩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차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지만 이를 묵살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당의 조태용 의원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북한인권법의 핵심 내용이라며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법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은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들, 세계 인권 커뮤니티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인권 문제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의 핵심이 되는 가치입니다. 북한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더라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어떤 제대로 된 민주국가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북한에 제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통과된 북한 인권법을 이행하는 이것조차도 못하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도대체 대한민국이기를 포기한 그런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여당의 이사 단독 추천으로 법 제정 후 5년을 끌어온 북한인권재단 출범 문제를 놓고 여당 쪽으로 공이 넘어간 형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권 중시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의 필요성 등 정무적 사유를 고려해 재단 출범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통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야당의 이사 단독 추천에도 민주당은 기존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 인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그 중시하고 있습니다만은 남북관계에서는 정무적인 판단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좀 우리가 지금 논의를 지금 시작하지 않는 것 같고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정책 기조위에서 북한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통일부도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소극적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야당의 이사 단독 추천과 관련해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재단 출범을 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통일부 장관 몫인 이사 2명에 대한 추천도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통일부는 재단 출범에 대비해 서울 마포구에 미리 마련했던 재단 사무실을 지난 2018년 예산 절감을 이유로 폐쇄한 바 있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한국에선 그동안 보수정권이든 진보정권이든 남북관계 개선 문제와 국제사회의 보편가치면서도 북한 정권의 아킬레스건인 인권 문제 사이에서 긴장이 있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보편가치를 우선하지만 한국 정부는 특수가치, 남북관계라는 게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편가치를 추구하는 이 국제사회와 보편가치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각 정부의 딜레마가 있었고 그게 이제 인권재단의 공식적인 출범의 제약으로 작용을 한 거죠.
강동환 동아대 부산하나센터 교수는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문제를 놓고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임기 마지막 회의에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는 현 정부의 그 의지가 있을 거고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 정부가 지금 북한과의 협상이 필요한 시점인데 굳이 이런 시점에 여당이 그 북한인권재단의 그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 같지는 않고요.
강 교수는 이 때문에 5년을 끌었던 북한인권재단 출범 문제가 앞으로도 당분간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46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가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인권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고 일본은 납북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23일 속개된 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이틀째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ur government has had profound interest in and concerns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최 차관은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천만 명이 넘는 북한 주민이 영양실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한 유엔 보고서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경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Korean government notes with concern the UN reports that more than 10 million people are estimated.
최 차관은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은 UN 인권 관련 체제, 유엔 인도주의적 기구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 차관은 또 가장 긴급한 인도주의적 인권 사안 중 하나인 남북 이산가족의 비극과 관련해 북한이 지속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라는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모테기 도시마츠 외무상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가 일본의 최우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s the families of the victims continue to age, There is no time to lose on this issue.
피해자 가족이 계속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 문제와 관련해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모태기 외무상은 이어 유엔 총회에서 지난 16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Japan, in close coope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tinue to strongly urge North Korea.
그러면서 일본은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북한이 납치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계속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납북 일본인 피해자는 17명으로 이 중 5명은 2002년 귀환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13명뿐이며 이 가운데 5명은 돌려보냈고 나머지 8명은 사망하는 등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다음 달 23일까지 계속됩니다. 고위급 회기 마지막 날인 24일엔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기조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선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다음 달 10일 북한 인권 상황을 보고하고 11일엔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북한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추궁 노력에 관해 설명할 예정입니다. 또 이번 이사회 마지막 날인 23일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국제 백신 프로젝트 코백스가 2월 말부터 1차 백신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북한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최소한 98개 국가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진행 중이고 일부 국가들은 봉쇄 해제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가 첫 백신 공급을 곧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백스 대변인실은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1차 공급의 대부분이 3월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며 이미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조기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차 공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백스는 이번 1차 공급 계획에 포함되기 위한 조건으로 해당 백신에 대한 접종 허가, 부작용에 대한 제조사와의 배상 합의, 국가적 접종 계획 제출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준비가 끝난 국가들을 위해 코백스가 백신 주문을 넣을 것이며 따라서 1차 공급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1분기에 확보된 백신 물량도 많고 준비된 국가들도 많기 때문에 운송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며칠 내로 공개될 예정인 코백스의 1차 백신 공급 계획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코백스는 앞서 이달 초 발표한 잠정 계획에서 북한의 올 상반기 199만 2천 회분의 신종 코로나 백신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하고 인도 혈청연구소 세룸 인스티튜트가 위탁 생산하는 백신이 북한에 공급됩니다. 북한은 선진국이 공여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선구매 공약을 통해 제공받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운영하는 아워 월드인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98개국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며 접종자는 2억 1,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체 접종 건수로는 22일 현재 미국이 6,418만 건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고 중국이 4천만 건으로 2위였습니다. 이어 유럽연합은 총 2,700만, 영국이 1,800만 건이었습니다. 인구 대비 백신 접종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이스라엘로 인구 100명당 87명, 이어 아랍에미리트가 56명, 영국이 27명, 미국이 19명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진행한 이스라엘은 7일 1차 봉쇄 완화에 이어 21일부터 2단계 일상 복귀 조치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일반 상점과 시장,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접종자들과 회복자, 음성 판정자들은 증명서를 받아 문화 공연과 스포츠 행사 참여 등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국민들에게 접종한 가운데 백신이 임상시험이 아닌 실제 접종에서도 효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텔라비브 이치로프 병원의 로니 감주 국장입니다.
Effectiveness is around what was stated in the studies of Pfizer and Moderna, around 95%.
감주 국장은 VOA에 화이자와 모더나 임상실험에서 예방 효능이 95%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보면 효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보이고 예방 효과가 아주 높다고 말했습니다. 영국도 3월부터 4단계에 걸쳐 6월까지 봉쇄를 모두 해제하는 계획을 22일 발표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제 2주 후부터 학생들이 대면 수업에 복귀할 수 있다며 3월 8일부터는 사람들이 야외에서 가족이 아닌 사람 한 명씩 만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Two weeks from today, pupils and students in all schools and further education settings can safely return to face-to-face teaching. From the 8th of March,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단계적 봉쇄 완화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22일 기독 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밝혔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22일 누적 사망자 수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As we all remember, I also ask us to act, to remain vigilant. To stay socially distanced, to mask up, get vaccinated when it's your turn.
바이든 대통령은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기억하는 한편 미국인들이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며 마스크를 쓰고 자신의 차례가 되면 백신을 맞으라는 것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에 따르면 23일 현재 누적 확진자 수는 미국 2,800만 명, 인도 1,100만 명, 브라질 1,000만 명 순이었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미국 50만 명, 브라질 24만 명, 멕시코 18만 명이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해킹 그룹이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과 관련된 기관을 노린 해킹과 금전 탈취 목적의 활동에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택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북한의 해킹 활동은 코로나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공격과 금전 탈취 목적의 해킹 활동에 집중됐다고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업체가 밝혔습니다. 보안 전문업체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최근 공개한 2021 세계 위협 보고서에서 특히 북한 해킹 그룹 라자루스의 하부 조직인 5개 천리마 조직이 이 같은 공격을 감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개 조직은 각각 미로, 벨벳, 침묵, 별똥, 물수제비, 천리마입니다. 보고서는 벨벳 천리마와 미로 천리마 등이 코로나 관련 문서를 미끼로 해킹 대상 물색에 나선 움직임이 지난해 4월 포착됐지만 본격적인 활동은 9월부터 감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미국 소니 영화사를 해킹한 것으로 알려진 침묵 천리마가 아시아 제약업체 조직에 침투한 것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어 한 달 뒤인 10월엔 벨벳 천리마가 영국과 한국 등의 제약업체를 도용해 피싱 도메인을 배포했고 미로 천리마도 백신을 노리고 미국의 의료업체와 몇몇 제약업체 침투를 시도한 것이 발견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무엇보다 미로 천리마의 능력 향상이 주목된다며 기술적 측면에서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지만 운영 보안과 탐지 회피 측면에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악성 코드의 탐지를 피해 유포시켰고 나아가 윈도우와 맥, 리눅스 등 모든 운영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미로 천리마는 소셜미디어인 링크드인을 적극 활용해 국방과 의료, 미디어, 금융 등 전방위에 걸쳐 공격 대상을 물색한 뒤 이들에게 접촉해 악성 코드를 유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금전 탈취를 목적으로 한 북한 해킹그룹의 활동이 가상화폐에 집중된 점을 또 다른 특징으로 꼽았습니다. 악성 코드가 심어진 가상화폐 거래 앱을 퍼뜨리거나 거래소 해킹 등을 통해 자금을 빼돌렸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조직은 별똥 천리마라면서 과거에는 거대 금융기관을 노린 해킹 활동에 집중했지만 최근에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집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개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의 가상화폐 거래소 등을 노려 탈취한 금액이 3억 달러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해킹 조직들의 활동이 가상화폐에 몰리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을 비춰볼 때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비해 가상화폐는 관련 규정이 덜 엄격하고 이로 인해 익명으로 자금을 옮기거나 세탁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가뜩이나 열악한 북한의 경제 상황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국경 폐쇄로 직격탄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잇따른 태풍과 홍수 등으로 식량 상황도 악화됐다며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북한이 올해 더 많은 해킹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 신문의 니콜 폴로스 기자는 23일 사이버 보안에 관한 자신의 책 출간에 맞춰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웨비나에서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For a long time there was a big gap between us and the Irans and North Koreas of the world who had the intent.
폴로스 기자는 과거 북한과 이란은 파괴적 목적으로 사이버를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에도 능력이 없었고 특히 미국과의 역량 차이도 많이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 have learned that with just a rudimentary wiping malware, they can do a lot of damage and we've seen them probing our critical infrastructure.
하지만 두 나라는 이제 기본적인 멀뢰를 통해 해킹 기술을 습득했다며 이제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 더 공격적으로 주요 시설을 공격해 많은 피해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폴로스 기자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과 이란이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폭넓은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이란 자금의 동결 해제와 관련해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사실 확인 요청에 그것과 관련해 정확히 전할 답변은 없다면서 이는 언급된 것과 같은 어떤 자금 이체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동맹과 협력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에 대해 국무부가 언급한 것을 들었을 것이라며 물론 한국은 핵심 동맹이자 핵심 조약 동맹국이며 제재 이행에 있어서도 매우 큰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따라서 우리가 한국과 이런 사안을 폭넓게 논의한다는 게 놀랍거나 충격적인 일은 아닐 것이라며 그 이상으로 특정 짓고 싶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는 23일 미국의 대이란 제재 등으로 동결된 약 70억 달러의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의 활용 방안에 대해 이란 정부가 한국 측 제안에 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 기본적인 의견 접근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사건을 일으킨 자유조선 조직원 중 유일하게 체포된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변호인은 당시 사건이 탈북을 희망하는 대사관 관계자와의 협의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에 대한 스페인 송환 심리는 오는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안 씨의 변호인은 2년 전 발생한 스페인 주재의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이 북한 외교관 등과의 공모를 통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씨의 변호인단은 22일 미 연방법원에 제출한 기소 반박 문건에서 이름이 가려진 익명의 인물들, 즉 대사관 관계자 등이 자유조선에 연락을 취했고 이들이 대사관 탈출을 요구한 게 이번 사건의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 익명의 인물들은 북한 정권이 자신들의 배신 행위를 알게 될 경우 북한 내 친지 등이 보복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고 이에 따라 자유조선 측에 허위 납치를 제안하고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는 대사관 관계자들의 이름이 모두 익명 처리됐지만 재판부에는 이름이 가려지지 않은 문건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문건에서 당시 상황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명시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질 당시 대사관 여성 직원 한 명이 돌연 창문으로 뛰어내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탈북을 요구했던 인물들이 공포에 휩싸이면서 마음을 바꾸게 됐다는 겁니다. 이후 변호인단은 안 씨 등이 대사관을 떠났다면서 사건 과정에서 미국법이 규정한 어떤 범죄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변호인 측 주장은 당시 습격 사건이 탈북을 희망하는 1인 이상의 북한 대사관 직원 혹은 외교관의 협조 아래 이뤄졌고 이에 따라 안 씨 등이 저지른 범죄 역시 사전 각본에 따른 것이란 겁니다. 당시 사건은 2019년 2월 22일 한국계 미국인과 한국 국적 탈북민 등이 주축이 된 반북단체인 자유조선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7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 가담자 중 유일하게 미 연방수사국 FBI에 체포된 안 씨는 현재 스페인 송환 여부를 결정짓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 단체를 이끌었던 에이드리언 홍창 씨 등 다른 가담자들은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앞서 미 검찰은 2019년 4월 공개한 기소장에서 홍창 씨와 안 씨 등이 북한 대사관 직원 등을 결박하고 폭행을 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또 홍창 씨 등이 북한 대사관에서 컴퓨터 2대와 하드드라이브 2개, 휴대폰 등을 탈취해 대사관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고 기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안 씨의 변호인단은 이날 제출한 문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반박한 겁니다.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의 배경에 북한 대사관 직원의 공모가 있었다는 점 외에도 스페인 당국의 수사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특히 스페인 당국의 수사가 북한 대사관 내 9명의 북한 국적자들의 진술만을 바탕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들이 자의적으로 진술했는지 여부에도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아울러 홍창 씨가 과거 미 중앙정보국 CIA 인사들과 교류한 점 등을 제시하며 안 씨는 당시 사건이 미 정부의 협조 아래 이뤄진 일로 믿었다는 점도 이번 문건에 담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은 22일까지 안 씨의 변호인단이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반박하는 문건을 제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이 같은 법원 명령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변호인 측의 이번 주장에 대한 추가 반박 문건을 다음 달 2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재판부는 오는 4월 9일 안 씨의 최종 송환 여부를 결정짓는 심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국제 컨설팅 업체가 북한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2.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기록적인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며 북한 경제는 올해도 암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그룹 산하 컨설팅 업체인 피치 솔루션스는 최근 발표한 북한 보고서에서 북한 경제가 올해도 암울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북한 경제 성장률을 당초 예상했던 전년 대비 3.5% 증가에서 2.5% 증가로 하향 조정하며 경제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부진할 것으로 분석한 겁니다. 아울러 이런 플러스 전망은 지난해 북한 경제가 8.5% 역성장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으로 북한 경제 상황이 훨씬 더 다급하고 절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국경 봉쇄 등 규제 조치와 북한 당국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국내 경제 환경이 악화됐으며 올해에도 이런 기류가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업체는 특히 여러 소식통이 제시한 증거들은 북한의 수입품 가격이 치솟을 뿐 아니라 공급 부족으로 영세 상인과 판매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북중 교역이 북한 정권의 국경 봉쇄로 전년 대비 80% 급감한 것도 타격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경제난은 김정은 정권이 새로운 대한 전략에 집중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이 때문에 군사 분야의 일부 자원을 임시로 다른 분야에 재할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 정권이 전통적인 선전 도구로 활용하던 전체 예산 수입 증가율을 올해는 0.9%로 낮게 책정한 건 그만큼 경제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올해에도 경제 기반은 계속 약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피치 솔루션스는 또 북한이 이달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대해 질타했지만 관영 매체는 새로운 경제 목표 수치나 예산 계획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민 대중에게 이를 자세히 공개하지 않는 고질적인 경제의 불투명성 문제를 거듭 지적하며 향후 몇 년 동안 북한의 경제 회복은 전반적으로 계속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북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제재가 경제 회복에 대한 북한의 강력한 기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노동당이 지난 1월에서 2월에 개최한 여러 행사 결과들은 북한 정권이 계속 핵무기를 유지하고 심지어 더 강화하는 데 전념할 것임을 시사한 것도 제재 완화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피치 솔루션스는 그러나 북한과 미국 모두 현실적으로 바랄 수 있는 최선은 제한적인 핵협상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권의 부분적인 조건부 제재 완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미북 외교관계 개선 등에 대한 대가로 핵 프로그램 동결 또는 감축하는 게 당장은 최선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런 협상을 당분간 꺼리겠지만 정치적으로 적절한 상황이 되면 입장을 완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 시장의 활성화가 일반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시민사회 형성을 촉진하는 기본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경 봉쇄 등 북한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조치로 인한 경제난이 장기화될 경우에 시민사회 구축 메커니즘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가톨릭 대학교의 앤드류 여 교수는 23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미국 평화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북한 내 시장의 개인 참여자들은 물론 민간 사업자와 정부 관료들 간 단합을 도모한다고 말했습니다. 여 교수는 이날 북한 시장과 시민사회 형성과의 연관성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독재주의 정권에서 시장이 시민사회를 직접 양산하진 못할 수 있지만 시장의 존재는 시민사회 형성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시장 참여자들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기회주의적이고 거래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반복적인 상호작용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 중개인과 심지어 정부 관료들의 이익까지 얽혀 상호관계와 신뢰를 형성한다는 겁니다. 여 교수는 이렇게 형성된 상호관계와 신뢰가 시장을 넘어선 사회적 관계 형성을 촉진하는 등 북한 내 시장 활동의 성장은 시민사회 구축의 토대가 되는 기본 요소들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일반 주민들의 복지를 개선하는 시민사회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워싱턴의 민간단체 전미 북한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북한 내 시장 발달과 시민사회 형성과의 관계에 관한 보고서를 평가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여 교수와 함께 보고서를 공동 작성한 저스틴 헤스틱스 호주 시드니대 교수는 북한 내 시장 참여자들의 이익 창출과 문제 해결 전략이 시민사회 구축의 기본 토대가 되는 요소들인 사회적 신뢰와 상호 대가성, 신뢰 네트워크와 공동의 규칙 등을 형성해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스팅스 교수는 북한 내 시장 참여는 내부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참여 자체가 어렵고 불확실하며 참여자들 간 신뢰도 낮고 시장 참여를 위한 정보가 제한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계를 지렛대로 사용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여러 수단을 통해 사업 분쟁을 해결하며 정부 관리들과의 관계 형성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동시에 중개인과 같은 제3자를 통해 상대방과 신뢰를 쌓는 등 여러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nforce contracts to resolve business disputes. So in our interviews with Chinese businessmen, 이런 과정에서 시장 참여자들은 사회적 신뢰와 상호 대가성, 신뢰 네트워크, 공동의 규칙 마련 등 시민사회 구축의 토대가 되는 기본 요소들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국경 봉쇄 등 북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조치가 북한 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 장기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앤드류여 교수와 해스팅스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여 교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난에 대한 북한 내 시장 참여자들의 대응 전략이 단기적으로 시장의 내구성과 융통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부의 강력한 코로나 대응 조치가 계속되고 경제난이 장기화될 경우 시민사회 교축의 기본 요소를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자들은 북한 내 시장 활동이 시민사회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 비영리기구들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헤스팅스 교수는 비영리기구들이 재난대응 등과 관련해 지역 단위 협력을 돕거나 여성 사업자들의 시장 참여를 지원하고 견습 프로그램 등을 통해 참여자들 간 시장 지식과 능력을 공유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 내부 시장의 시민사회 촉진을 도우려면 대북 제재 완화 등 북한 내 일반 주민들의 시장 활동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헤스팅스 교수는 제재 조치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행동 방향을 바꾸기 위해 취한 조치라는 측면에서 한계 수익이 감소하는 지점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재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지만 북한 내부에선 정부가 제재 회피를 위해 무역 수출입 통로를 독점하게 한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내 시장이 시민사회를 키울 수 있도록 도우려면 미국은 제재 완화 혹은 인프라 지원과 같은 조치를 통해 북한 내 일반 시장 참여자들이 돈을 벌고 외부 세계와 무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들이 경제난의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백지은 하버드대 벨퍼센트 연구원은 북한의 시민사회 촉진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정보 접근 증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ccessing information, especially relevant information that's useful and practical for North Korean entrepreneurs and the bottom rungs of society.
특히 북한 시장 참여자 피라미드에서 최하위에 있는 개인 사업가들에게 유용한 실용적인 시장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은 북한 내부의 규범적 현실과 이상 사이 격차를 넓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 연구원은 그러면서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 정권이 말하는 이상과 직접 직면한 현실 사이의 격차를 느끼며 내부 사회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넘어선 집합적 불만을 표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가 방송되겠습니다.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가 한데 어울려 사는 나라,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용감입니다. 위대한 정치인.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발명가, 탐험가, 기업가.
Bill Gates is the richest he's ever been.
이 미국의 대통령 1년간 보수가 40만 달러인데요. 게이츠는 그보다 두 배가
세계 최강의 아메리카를 건설하는데 앞장선 이들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이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그러나 각계 각층에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도 이 나라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공로자들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나이에 처음 붓을 들어
오늘 소개해드리는 마담 CJ 워커도 20년 동안 옷을 빠는 일을 했습니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들도 이 사회의 영웅들입니다. Just singing in the rain, what a glorious feeling. 오늘날에 미국을 읽어놓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역사 속 오늘. 1955년 2월 24일. 현대 세계의 온라인 문화를 바꿔놓은 미국의 애플사 창업주 스티브 잡스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태어난 지 몇 주 만에 양부모에게 입양됩니다. 스티브 잡스의 생부 압둘 파타 존 잔달리와 생모 조앤 심슨은 위스콘신대 대학원에 재학 중일 때 만났으나 심슨 가족은 잔달리가 시리아인이라는 이유로 결혼에 반대했습니다. 잡스의 생모인 조앤 심슨은 입양 당시 대학을 나오지 않은 잡스 부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 주저하다가 스티브를 꼭 대학에 보내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입양을 허락했고 잡스는 오레곤주 명문 리드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러나 대학생활 6개월 만에 중퇴하는 등 스티브 잡스는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1976년 스티브 워즈니악과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알토스에 있는 입양 부모의 집 차고에서 애플을 창업합니다. 30살 때인 1985년에는 자신이 창업한 애플사에서 축출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10여 년 만에 다시 애플에 복귀하면서 스티브 잡스 본인도 애플사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러다 스티브 잡스는 2009년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를 한동안 떠나 있게 됩니다. 2004년 췌장암 진단과 수술을 받았지만 2009년에 췌장암이 간까지 전이돼 간 이식 수술을 받습니다. 간 이식 후 회사에 복귀한 잡스는 한동안 장기 기중 운동 활동을 활발히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췌장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2년 후 2011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애플사가 만든 휴대전화, 손전화 아이폰은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처음으로 발표를 한 이래 2016년 손전화 최초로 누적 판매량 10억 대를 돌파했습니다. 2006년 2월 24일 필리핀의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필리핀의 글로리아 아로요 대통령은 일부 군 고위 장교들이 쿠데타 기도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데 이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마닐라에서는 지난 1986년 피플파워 혁명으로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를 축출한 지 20주년을 맞아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국민들은 2006년 2월 25일 피플파워 20주년을 맞아 개혁 실패와 부정부패 등을 이유로 아로요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아로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텔레비전과 라디오 연설을 통해 어떠한 반정부 집회도 허용하지 않으며 집회 참가자는 모두 체포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 시내에 탱크와 군 병력이 배치됐지만 필리핀 시민 5천여 명은 그래도 아로요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경찰과 시민들이 충돌해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국가 비상사태 선포 일주일 만에 아로요 대통령은 법과 질서가 회복됐다고 판단된다며 국가 비상사태의 해제를 발표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민주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My name is Soraya Nadia McDonald. I am the culture.
제 이름은 소라야 맥도날드입니다. 흑인 매체 언디피리드의 고정 필진으로 참가하고 있고요.
My name is Yeonhan Kochung. I'm mostly writing about immigration.
저는 니콜 챙입니다. 이민 문제를 비롯한 소수계 사회 현안을 주로 다룹니다.
My name is Christine Ha, Arts and Culture Editor.
제 이름은 크리스틴 하입니다. 예술 문화 에디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부터 문화, 이민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뛰고 있는 여성 언론인들. 여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벽에 맞서며 진실 전달에 힘쓰는 이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여성 언론인 대담, 매주 수요일 오후와 목요일 오전에 찾아갑니다.